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4장. 자, 오늘 이제 3절, 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3절, 4절은 사실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과 주로 나누었냐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인데 이 심판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 심판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대를 말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대는 무엇보다도 높은 법정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말을 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양심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양심도 정확한 인도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죠.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성된 양심이 있습니다만 불안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안위를 묵인하고 우리의 허영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아첨을 하기가 일쑤이니까 말이죠.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양심의 법정 앞에서 바로 서거나 또는 넘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이 점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승리와 패배는 길거리의 박수소리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신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용감한 정책이며 고상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그러한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밀립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의 견해마저도 무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았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깨끗하게는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것이 인지상정인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죄는 보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악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어떤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 완고하다 이런 마음이 그냥 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는 상당히 많이 그 관대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지나칠 정도로 용감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말썽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올바른 입장에 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면 타락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서 항상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법정, 즉 양심의 법정의 판결을 어찌 보면 여러분 뒤집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서야 할 법정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법정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자기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한 것이 나오니까 그 자세한 것은 그때 좀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무엇을 심판받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판받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것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자들의 죄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03편 12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감춰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했어요. 신자들은 그것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소유, 즉 물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 등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3장 끝부분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배웠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것이고 아볼로도 우리의 것입니다. 칼빈도 우리의 것이고 조한 웨슬레도 우리의 것이고 마틴 루터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산이나 나무나 바다나 이런 모든 그 풍경들,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사람들은 그래서 즐겁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학자 이 파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도 여러분의 것이다. 죽음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며 여러분이 죽음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현재와 장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맡겨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좀 4장 5절로 가보실까요?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모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고요.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변호사, 검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감추어진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아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칭찬하실 점들을 찾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제외하고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모두 칭찬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교회들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셨다고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단점과 불합리한 점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대히 여기시고 칭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죠. 꽤 된 시간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격한 일을 이 매기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세요. 교회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항상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특별히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설교를 그리 칭찬하는 아주 참 좋은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형편없는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번에 저 부인이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묻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그 부인은 그 설교자의 손을 잡으며 목사님 오늘 본문이 참으로 훌륭하군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좋은 점만을 찾아서 칭찬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도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좀 그랬나 보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 목사님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겠다 싶었든지 오늘 본문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가, 요 내용 찬송 함께하고 찬찬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말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뭐 이제 세상도 나를 심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심판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나를 심판할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땅에서는 심판하고 판단자가 되지 말고 칭찬하는 자가 되자. 왜?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6절에서 23절 말씀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적용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4장 6절로 가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개벼파다 뭐 이렇게 막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이제 그 교회에게 교훈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아볼로와 친구 사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 가운데 속해 계시다. 근데 우리가 뭐 누구에게 속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은사를 발휘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죠.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뛰어난 은사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요. 그 위대한 순교의 시대에 사도들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도 구경거리가 되었죠.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본 서신을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험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로 13절까지를 봐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4, 15절에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 귀한 자녀인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로 가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한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18절로 20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도 그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맞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타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뭐 더 뭘 강조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중하고 생명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한데 여러분 우리를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갈지 결정되게 될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매도 들 수 있다. 여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다 이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그들의 태도에 달린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로 더 감사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묵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